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 같지만 이 땅에 속할 수가 없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자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족속들이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기갈된 심령들이 참으로 만족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온유한 자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없고 유약하고 나약하고 착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당하기 일쑤이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너무 착해서 그런 선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화낼 줄 모르는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참 너무 온유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정의할 때 그 온유에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유하다라는 것은 타고나기를 천성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참 온유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다라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기질적인 측면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 자세로 말미암아 겉으로 또한 드러나는 그런 면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성품적인 요소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 태도와 그로 말미암은 외적 반응, 외적 태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온유한 자인가? 오늘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정의하면서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누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온유한 삶이었던가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온유를 봅니다. 왜 그렇게 온유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측면과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온유가 다르냐고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물들과 성경에서 추구하고 정의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를 잘 짚어보시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의를 다시 내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내적 태도입니다. 그 내적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였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순서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요지도 이 순서를 잘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팔복을 강의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처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번째 포인트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했다라는 데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팔복을 강의할 때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온유한 자, 누가 복이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먼저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궁핍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비어있는 것 같이 정말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치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는, 완전히 내가 밑바닥에 이르는, 정말 완전히 내가 비어져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걸 추구하고 추구하다가 보면 내가 도대체가 뭐 하는 건가?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가 계속해서 메꿔지는 것 같은데 메꿔지지 않고 허전한 내 마음속, 그런 가운데서 바닥 속에 내 바닥 밑에 밑 언저리에 뭔가가 무엇을 향해서 갈구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바닥에 내려가는 그 심정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아닌 어떤 절대자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맨 처음엔 그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인지도 잘 몰라요. 절대자 대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허공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말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심령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서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뭐 부모 밑에서 잘 살다가도 미국에서 또 공부하다가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나름대로 유학생을 하다가 유학생들 중에서 참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자기 삶 속에서 터전에서 살다가 또 여러모로 어려운 그런 정황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믿고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고한 심령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텅 비어져 있는 허공에, 정말 허공처럼 정말 매달려 있는 내 자신, 갈급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답답한 여러분 심령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절대자가 누군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고, 어찌할 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나의 모습, 그게 바로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그런 애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죠. 자기의 죄를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참된 구원으로 가는, 구원으로 인도받는 회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끝장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들에게 주셨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볼 줄 알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를 예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이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인간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것이 누구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를 정의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은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믿는 자고, 애통해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놓고 애통해할 줄 아는 거,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거, 이게 참 회개를 받은, 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놓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괜히 애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부둥켜 안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 구원에 이르는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애통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내 죄를 애통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적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내적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내적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적 자세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외적인 여러분의 성품적인 요소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유한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온유한 자를 정의하면서, 그렇게 정의하면서 구약 신약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내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특별히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서, 생애 중에서 한 부분만을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것도 있었고,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온유한 삶을 어떤 부분에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기거했었죠. 그러다가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단면적인 그의 온유한 그의 삶을 볼 때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이득권이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양보하겠다는 거죠. 자기 권리를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겠지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아, 이곳으로 가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거야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선택권을 완전히 로스한테, 자기 조카 로스한테 맡깁니다. 그 당시는 고대사였습니다. 그래도 연장자가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와는 좀 다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조카였죠. 하란을 떠날 때,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날 때, 분명히 그곳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굉장히 어렸었죠. 하란을 떠났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조카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고 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주님의 분명히 주님의 뜻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상태에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온유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툴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땅을 내가 쟁취하겠다고, 얻겠다고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타당합니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 그 롯 앞에서, 조카한테 앞에서 이거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이 영토가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취하겠어라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포기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봅니다. 이삭을 보면요, 이삭이 얼마나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지를 창세기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했을 때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목자들이 우물을 막 그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한테 옵니다. 이삭이 뭐 할 때 오냐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이삭의 이 목자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시대 여러분 우물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물이라는 건 요즘에 한국의 우물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우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냥 동그란 정도 우물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반경을 해가지고 거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층계가 있어요. 그래서 층계가 있어서 이 층계를 이 다리로 해서 층계를 만들어 놓고 내려갈 정도 아주 깊은 우물을 팝니다. 그런 아주 거대한 우물을 파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을 이삭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우물을 다시 열어 놓고 다시 만들어 놓으면은 우물을 발견해서 그거를 만들면은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줘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삭이 보여주는 태도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 소유권을 주장할 때 소유권 분쟁, 소유권 다툼을 하지 않고 그래 가져 하고 그냥 떠납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랄 목자 사람들하고 다툴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분쟁이나 그런 요소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온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성품적으로 내가 화 안 내고 살고 뭐 이런 것도 온유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온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믿음의 자세. 그래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 자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온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자로 보면 또한 모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사실 모세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이렇게 그의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본래부터 타고나기를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전에 젊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라고 성장했을 때 나이 40이 돼서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자기의 그 히브리 동족 중에 한 명이 다른 애굽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보고 억울한 일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라는 사람은 혈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곳으로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하죠. 불순종의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평할 때 그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 모세의 삶이 그랬어요. 고레스 자손이 그에게 반역하고 그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반역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엎드렸다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측면에서 온유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이 억울하게 되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righteous,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도 다윗이 그 사울 왕에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고 그 황무지에서 근근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십 황무지라는 곳에서 도망하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를 잡으러 쫓아옵니다. 바울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사울 왕이 굴속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이 굴속에서 잠을 잘 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뵐 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팡무지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거니와 혹 죽는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사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여도 될 것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악한 왕이라도 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왕을 제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혈기를 부리거나 인간적으로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완력으로 어떤 바이런스로 어떤 자기의 힘으로 그를 상대해서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왕이 가만히 있으면 사울왕이 자기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태에 완전히 인생의 코너길에 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 그가 인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 앞에서 사악한 사울왕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다윗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사울 왕의 자기를 쫓을 때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맡기는데 맡기는 삶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다윗은요 억울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 앞에서도 참아 기다렸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참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때로는 자기 신하가 죽이겠다고 할 때 그래 가서 죽여라라고 인간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아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로 인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그 사람들 인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 위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게 되면 결국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37편에 이 앞에 나와 있던 거,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고 여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을 하다가 11절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때 비로소 앞에 나왔던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모든 자가 온유한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는 자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내가 당해져 있는 문제를 인간의 방편과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여러분 절대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자기가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근데 자기의 인간적인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었는데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신앙의 삶이 이러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선천적으로 어떤 온유하고 착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서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전례적으로 모든 믿음의 선진, 선배들이 갔던 그 모든 길, 모든 삶을 보면 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다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온유한 것, 정말 온유하다는 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자문자답하시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온유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것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총 말고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몇몇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 총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쳐서 베어버립니다. 거의 귀를 뱉다라는 것은 결국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살기가 있고 혈기가 있고 혈기를 부리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완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의협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아주 자부심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삶이 젊어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내가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자기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던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소욕대로 나의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며 말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온유하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해서 성령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 베드로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진정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인간적인 베드로는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죽어지고 철저히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3천명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온유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복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민감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런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사람들에게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노니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옛날에 악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었어요. 욕을 욕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은혜 받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의 이끌린 바 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욕을 했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한테 욕했어? 욕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욕을 하지 않았어도 배후에서 들어보니까 내 뒤에서 나를 욕했다고 들려옵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리스판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베드로 자신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이끌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를 주장해서 변화됐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기에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바로 구원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구원 받은 자로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라고 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사실은 악을 받고 욕을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혀로 악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괴유로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어떤 성품적으로 천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한 나의 영적인, 내가 순종하는 나의 내적인 영적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내적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내 입술에서 괴유를 말하지 않고 악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의존하고 다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혈기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바울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기 보십시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으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날 거예요. 세 번 태장으로 맞았다. 돌로 맞았다. 이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의 강의 위험과,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게 뭡니까? 핍박,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30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이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약한 것들을 자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약한 것들, 약점을 자랑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약한 것들은 약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약점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가급적으로 자기의 약점을 얘기 안 해요.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말 안 해요. 그리고 약점이라고 생각한 약한 것들은 것을 말하면 무시당합니다. 뭐 저런 것을 말해? 그리고 그런 걸 말하면은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급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약점을 보완해서 포장해서 강점으로 자꾸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그냥 솔직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약한 것을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태도와 너무 다른 게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약한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약할 때 강한다, 이 논리를 이해하세요? 인간적인 논리로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구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 나옵니다. 약점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약점을 놓고 자랑하리니, 이런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약점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 약점을 내가 드러내놓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점, 능력, 궁핍, 협박, 곤란, 이런 것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같은 사람들, 이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이게 다 약점입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힘으로, 때로는 나의 머리로, 지략으로, 방법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그것을 내 인간적인 방편으로 다 해결해 보고 반응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때, 바로 그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온유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해 주신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찬양을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내용과 일치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바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온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본체시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더 낮은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으신 분이고 동등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건 온유가 아니죠. 참 온유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본체심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꺾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어떻게 이제 이 온유를 이루어 끝에 온유를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진정한 온유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상태,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심령들, 구원을 모르는 심령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심령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이 누가 제일 알겠어요? 아들이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기꺼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어떤 동등된 모습을 취하지 않냐고 버리고 과감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그 삶이 온유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삶이 예수님의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모든 위대한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갔던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온유가 단순히 성품적으로, 천성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의 그런 어떤 성품적인 요소로 온유를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내적, 하나님에 대한 나의 내적 믿음의 반응,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자세 때문에, 믿음의 자세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십니다. 그 온유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맡깁니다. 아까 다윗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죠? 똑같이 맡깁니다.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음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온유한 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셨던 그런 온유의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온유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이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내적인 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고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작품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거기 갈라디아서 4장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관건은 뭐냐면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냐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 여러분, 회개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길티 필링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어떤 분에서 잘못됐구나.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쫓아 행한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 그 부분은 너가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지금 너의 소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뜻대로 하고 있어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이 쫓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서 천국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